먹고 사는 일은 위대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유행하는 책 중에 하나를 보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먹고 사는 일은 위대하다. 그런데 먹고 사는 일에만 신경을 쓰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우리는 먹고 먹어야 삽니다. 항상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논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는 살기 위해서 먹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었는데 요즘은 너무 초이스가 많아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 시대가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6장 1절로 18절에서 종교적인 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큰 제목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동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의 첫 번째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은 다른 모든 것 이전에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죄사함이나 사회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러고 나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도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처음 질문이 이 돌들로 떡밥이가 되게 하라 라는 육체적인 시험을 먼저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에는 거룩과 세속이 구분되지 않고 연결된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항상 이원화시키는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물론 세속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죄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에 구별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특별히 이제 두 번째 파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영역에서 이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고 많은 경우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인다는 것을 분명히 오늘 강조하십니다. 하나를 택하라고 분명히 명령을 하십니다. 크게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누면 대여에 적어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두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같은 주제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크게 또는 작은 세 가지 제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먼저 굉장히 조심해야 될 단어들이 오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막 넘어갈 수 있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특별한 의미 없이 넘어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러분 19절에 첫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 자신을 위해서. 이 말씀은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는 보물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님은 특별히 너희를 위하여라는 제한절을 주십니다. 그리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 축적의 목표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의 관심을 돌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삶만을 위한 것인지 이것이 분명해야 함을 전제로 하시고 일시적인 가치와 영원한 가치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는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쌓아두든지 땅에 쌓아두든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물론 가난해지라는 말씀이 아니죠. 왜냐하면 너희를 위하여라는 전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보물을 쌓아두고 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는 잘못된 태도를 오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굉장히 옛날 표현이긴 한데요. 지금도 우리가 돈을 많이 모아두는 것 같지만 갑자기 사고가 난다든가 비가 많이 와서 지하실에 물이 넘친다든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큰 경비를 지출해야 되거나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엉뚱하게 투자를 했다거나 또는 보이스피싱 뭐 이런 거 많죠. 잘못해가지고 돈을 많이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아파서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다 병원에 갖다 바쳐야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아두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생각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도둑질하느냐 이것은 문자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상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는 도둑도 들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또는 예수님이 소유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비상시에 성경은 오히려 사유 재산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고 또 비상시에 대비한 저축이나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근본주의자 펀더멘털리스트라는 말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인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성경은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가 꽤 있어요. 그것마저도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험을 드는 것은 신앙이 없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이나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을 드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생명보험을 수십억 불 든다 이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유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을 어느 정도 들어두는 것은 사실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이런 것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저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차가 다 부서져도 하나님이 새 차를 그냥 주실 것이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그런 신앙은 없는 것 같네요. 보험을 드는 것이 미국에 와서 지금 몇십 년을 보험을 들었는데 상당히 제가 손해 많이 본 것 같기는 해요. 별로 아프지 않았고 감사하게도 저도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에서 좋은 일만 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보험을 끊으면 바로 사고가 납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자,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이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신앙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소유 자체 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금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오늘 말씀한 대로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는 삶, 즉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재물을 쌓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죠. 사치하고 낭비하는 과소비적인 삶,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몰인정하게 사는 삶, 또 인생이 경제력 혹은 소유에 좌우된다고 생각하는 삶, 내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탐욕을 이렇게 버리지 못하는 물질주의 사고방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물질은 결코 우리에게 참되고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땅의 보물은 경제 불황이나 인플레나 다른 사고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빈손으로 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크레딧카드를 움켜쥐고 가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덤에 가면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또 세상의 성공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진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보물이라고 했지만 이것은 모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총망라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세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 성공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땅에 있는지 하늘에 있는지 오늘 한번 이 시간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가? 나의 목표가 무엇인가? Am I store of treasures in heaven or on earth for myself? We need to continue to ask ourselves this question. Where do I invest my treasure? In heaven or on earth?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썩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갖는 일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첫째로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차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치하실 수도 없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우리 도서 선생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부요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뿐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부요하신 분이죠.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집도 없이 옷도 없이 이 땅에 거의 홈리스 같은 분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아마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랬을 거예요. 저 예수, 나사렛 예수라는 나비는 참 한심하다.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길에서 자고 사람들이 주면 얻어먹고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셨습니다. 돈이 나빠서 호의호식을 하실 수 없는 그런 삶을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잘 먹고 잘 입는 것 같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말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치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아이, 그거 뭐, 그래도 스타벅스 5,000원짜리 한 잔을 마셔야죠. 한국에 된장녀라는 말이 유행을 했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기사를 보다가 이거 참 잘못된 것이다. 된장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된장녀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내 맘이죠. 내가 3,000원짜리 국밥 먹고 5,000원짜리 커피 마시는 건 내 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10만원짜리 점심 먹고 커피 안 마시는 것도 내 맘이죠. 10만원짜리 먹으면 커피가 딸려 나오는 것 같아요. 15,000원짜리만 먹어도 커피는 딸려오더라고요. 비싸다 그랬는데 별로 비싼 거 아니네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된장녀라는 이름이 뜨면서 한국이 상당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는데 저도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많나 보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 그러나 그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것은 그건 그 사람 마음입니다.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냥 다이어트 하느라고 밥은 간단히 먹고 커피는 컵라면 거 들고 다니면서 폼 잡을 수도 있죠. 만화산에 가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보면은요, 아침에 출근해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스타벅스를 탁 들고 오는 사람들은 전부 20대예요. 30대로 딴 거 먹으면 덩킨 도넛으로 바뀝니다. 40대로 가면 I love New York이에요. 길에서 파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딱 보고, 커피 같으면 씩 웃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뭐 동병상민이라고 할까요? 동조의식을 느낍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40대, 50대가 되면서 스타벅스 들고 다니는 게 조금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대에도 잘 안 맞고요. 20대 정도 돼야 스타벅스. 여기 30대 되는 청년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감히 20대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주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남들을 그렇게 비판한다는 건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몇천 원이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좀 반성하고 크리스찬들은 그런 선동하는 분위기에는 끌려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고 검소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명심하고 실천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멀리라는 영화를 미국인데 한 10분 정도 본 것 같은데요. 그분은 참 가난하게 가족을 다 잃고 고아로 자라다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서 케냐에서 참 재벌이 됐던 사람인데 자기가 어렸을 때 그렇게 구걸하며 살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서 그런 청년들을 나이로비 길가에서 보고 돕지 않았다가 차를 그 친구들이 도망갔다고 후처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나와 같이 부한 청소년들을 도우라고 하신 건데 내가 나만 호의식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 자기 재산을 다 투자해서 어린아이들을 고아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길에 돌아다니는 스트리트 보이들이죠. 집이 난리가 나지만 참 그 부인도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들을 데려오는 게 부인이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자녀들도 처음에는 많이 스트러그를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뜻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자기네 방을 내어주고 막 집이 난장판이 되지만 같이 섬기고 사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투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축복하신 것은 왜 그렇게 하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으라고 하신 것인가.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고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검소한 삶을 사는 삶이며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지만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즉 일반 은총이죠. 물질적인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이웃과 나눔으로써 그들을 돕는 것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영생의 기업에 참여하도록 돕는 삶, 섬기는 삶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대감금이 생기는 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엄청한 삶을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은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면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이고 예수님이 오늘 땅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적인 안목 우리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물질관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눈이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눈을 갖고 있습니까? 눈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뇌 정보를 제공하여서 몸이 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창고가 눈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은 우리의 마음을 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눈과 마음을 동의어로 자주 사용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런 시편 119편 18절의 기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일시적인 것만 보고 일시적인 땅의 것을 선택하는 어둠에 처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신 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육적인 눈만 갖고 있는 사람은 일시적인 세상의 물질과 성공만을 추구하게 되고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가치관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눈은 지금 밝은가요? 어두운가요?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출세와 물질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멀리라는 사람은 찰스 물리더라고요. 원래 말하면 찰스 물리는 처음에는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케냐의 석유 재벌로까지 만들어주셨는데 그것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행복한 참 멋있는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뭐 비성경적으로 산다라고 비판할 수 없을 정도로 선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몰리가 눈을 뜹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나만을 위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이 밝아져서 날이 넘어 그냥 돌아가서 그때부터 사업과 재산을 팔기 시작하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가난한 청소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집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물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뭔가 나를 괴롭히는 게 있었는데 이제 내가 마음에 참 평안을 찾았다. 빛을 본 것 같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DVD가 11월 말에 나오니까요. 제가 사놓을 테니까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역별로. 청년도 한 번씩 보시고 우리도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필라델피아에 있는 분들도 그걸 보고 저한테 많이 연락을 해서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노예 연락을 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보셨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도 아프리카로 가십니다 라고 전화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원래 그런 꿈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필라델피아 와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골프나 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빨리 은퇴하고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디에 쌓아두는가와 우리 어떤 눈을 갖는가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는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피조물인 돈을 섬기는 것 둘 중에 하나만을 우리는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매머니인데 이것은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1세기에는 이것이 돈의 신이라는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 이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재물을 섬기면 너희는 물질의 신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둘 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돈도 많이 벌고 또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눈이 아주 밝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도 결국 돈을 많이 벌었지만 한동안은 눈이 어두워서 물질을 섬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해야만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우리는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개를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물의 종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성공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왜 내가 성공하려 하는가? 왜 내가 출세하려 하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소명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바른 신앙으로 출발하지만 성공하게 되면 소명을 잊어버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사역하는 결과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돈이죠. 부자가 되게 한다던가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사회에 떨어뜨리면 사실 신앙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하게 경고하십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과 물질 혹은 세상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한 이유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이라는 전제가 따라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 원한다면 목숨과 몸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최고의 주인을 섬기는 우리가 자신의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사실은 불신앙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물질적인 염려를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관심사에 집중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물질적인 것을 전혀 신경 안 써야 된다는 말입니까?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적인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고 명령하시지만 또 우리의 자신의 편안함에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와 그의 의의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느냐? 염려하면 문제가 되는 것인가? 사실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세 번 하십니다. 25절, 31절, 34절 반복하시는데요. 이것은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Do not worry 또는 Do not be anxious라고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헬라어 문법이 하나 있는데 이제 아실 거예요. 동사 현재형 명령형 현재형 명령문이 나오면 이건 항상 습관, 반복, 지속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o not be anxious about tomorrow라는 이 명령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Stop being anxious. Stop worrying about tomorrow. 지금까지 염려하였다면 그것을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그래서 현재형이 나오면 항상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긍정 명령이 나오면 love one another 하면 keep 여러분 동성문의 종합 명언하고 맞으시죠? keep on ing를 하시면 됩니다. 긍정이요. 그래서 love one another는 keep on loving one another라는 말씀입니다. 이 형제를 용서하라. forgive your brother 할 때는 keep on forgiving your brother입니다. 한번 용서하면 됐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부정명령이 되면 do not worry 하면 이것은 stop ing로 가셔야 돼요. stop worry. 지금까지 염려해왔더라도 이제는 염려를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를 지워왔다면 do not sin은 stop sinning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본문이 훨씬 쉽게 이해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렇게 떨어지면 걱정이 되죠. 한 번 염려하고 두 번 염려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건 반응입니다. response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우리가 response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걸 react라고 합니다. 그렇죠? reaction은 response와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길 때 염려하는 것은 response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염려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게 될 때 도둑질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신앙을 버리고 계속 돈만 벌기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인 반응과 거기에 따르는 행동인 반응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먹을 것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은 있고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 몸의 필요를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부인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몸의 필요를 부인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필요는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라는 명령이자 약속이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이미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염려를 계속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적 육체적 안락에 몰두하는 불신앙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하신 것은 염려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떤 피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이것을 보고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넘어서서 그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염려를 그치고 우리의 피로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염려는 두 가지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염려는 신앙과 양립할 수 없고 염려는 상식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오늘 주님이 30절 이하에서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옷이나 음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은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과 생명을 만들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일 체인지를 할 때, 타러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차는 뭐 3천만에 한 번씩 또는 요즘 뭐 7,500만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에 한 번씩 오일 체인지를 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1년 전에 체력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해야 됩니다. 타이어는 뭐 3,4만마리마다 바꿔줘야 되고 뭐 계속 바뀌죠. 브레이크도 그렇고 차 한 대를 굴리기 위해서 유지비가 엄청나게 듭니다. 휘발유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60년, 70년, 좀 100년을 사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100년을 살면서도 오일 체인지 안 하죠. 네, 우리가 피를 바꾸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아픈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년, 40년, 50년 살면서 살 하나 바꿉니까? 새 걸로. 뭐 이런 일은 없죠. 뭐 뇌를 반쪽 빼서 새 걸로 놓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완전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얼마나 잘 돌보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고 규칙적인 삶을 살면 거의 100세를 큰 무리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900몇 살까지 산 사람이 있어요. 무드셀라라는 사람은 969년을 살았다. 그때 뭐가 있어요? 의료보험도 없었을 거고 종합병원도 없었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자기의 형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염려가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염려는 신앙과 양립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염려 때문에 걱정이 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계속 걱정이 됩니다. 나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빌립보 4장 6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죠? 자, 다시 아까 문법으로 갑니다. Do not worry or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you do. Stop worrying about anxious가 됩니다. About anything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염려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빌립보 4장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지 마세요. 하나님 난 괜찮습니다.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 안 괜찮아 이러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불안한데 굉장히 힘든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답을 아십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라고 빌립보 4장 6절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필요를 다 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놀랍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에 있을 것 죄송한데요. 멀리 보면 땅이 좁아서 이제 사막 쪽으로 나갑니다. 학교를 길가를 짓기 위해서.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 굶어 죽는다고 난리가 나고 목말라 죽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놀랍게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준 것 같아요. 원래에게 어떤 환상을 주신 것 같아요. 그가 어떻게 확 뛰어가서 땅파기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파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아이들도 다 컴플레인하는데 뭐 답은 뻔하고 결국 물이 터집니다. 물이 팡 터져가지고 물이 엄청나게 나와서 그곳에 이제 기숙사에서 학교를 짓고 하는데요. 그때 그들이 기도한 게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어서 돌아가게 하시지 않을 거다라는 믿음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테스트하십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물이 안 나와요. 이게 일주일이었는지 이주일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학년별로 반별로 교대로 땅을 파게 하는데 아이들이 막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들들도 자녀들도 컴플레인을 하고 그러나 물리는 뒤로 물러설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여기가 물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왜 물이 안 나올까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물을 기다리고 있을 때 물이 터집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역사를 하셨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가 못 보고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져요. 우리 주위에는요 사실 이런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눈 뜬 것도 기적이죠. 예배에 올 수 있었던 것도 기적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저는 크고 작은 기적들을 자주 체험하는데 오늘 시간 없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끝나고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는 신앙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두 번째는요. 염려는 상식과 양립될 수 없습니다. 오늘 34절에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오라고 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염려를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이죠? 지금에 대한 것인가요? 내일에 대한 것인가요? 염려는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내일이 되면 그 문제는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미리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두려움은 거짓말쟁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걸 배워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당연히 세워야 되지만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은 사실 대부분 불필요한 염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해서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건 아무리 염려한다고 점수가 좋아질 일은 없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데 이런 일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까 하고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염려는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되는 상황이 생길 때 내일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몰두해서 염려와 근심 속에 늘려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장래를 대비하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의 필요를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생각하는 것이나 이것을 계획하는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계획은 세우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하고 염려하는 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가 염려하게 되지만 우리가 그 염려를 극복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책임에서 면제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놀고 먹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죠.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새 입에 먹을 것을 갖다 넣어주시지는 않죠. 새들이 자기 먹이를 찾아가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들의 백합화를 주님께서 입히시지만은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나무와 풀과 꽃을 가꾸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냥 거기다가 싹이 나게 하고 가지가 나고 꽃이 피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기보다 그들이 물과 햇빛을 통해서 영양분을 통해서 모든 식물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은 그 식물들의 기관에 달려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이 그런 영향을 공급받고 햇빛을 받아서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꽃들이 생기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단풍을 만들어주시진 않습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일조량이 줄어들면 단풍해지죠. 그렇죠? 하루에 해가 쬐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면 나무 잎사귀는 빨갛게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이치를 통해서 그렇게 모든 식물과 해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협조함으로써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꽃이 아름다워지고 나무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의식주를 스스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챙겨나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이것에서도 우리가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이 많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재분배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프리카가 가난하냐? 이건 놓고 학자들 간의 논쟁이 많고 정치가들 간의 논쟁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부자들이 정말 공정하고 정의롭다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굶어 죽지는 않은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왜 굶어 죽습니까? 김모 씨 때문에 굶어 죽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공정하게 산다면 그리고 정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다. 하나님의 책임이다. 우리가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에서 면제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염려가 없는 것과 고난이 없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죠? 고난이 없으면 물론 염려가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염려되는 시련의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은 시험을 없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죠.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그런 고난의 상황들을 이겨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죠. 이것은 참새가 전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떨어집니다. 가끔 우리 집 앞에 가보면 새들이 죽어서 집 앞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십니다. 괴로움을 허락하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동의하신 뜻이 숨겨져 있다고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괴로움이 있을 것을 경고하시지만 염려하지 않는 것이 신자의 바른 태도라고 분명히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권한에서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에서는 면제된 사람들입니다. 그 면제된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염려하는 것은 주님께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32절에도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늘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염려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염려를, 또 그러한 물질적인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32절에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임을 주님이 분명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추구할 대상은 의식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주님은 주기도문에서 분명히 나왔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보다 먼저 구할 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라고 이미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것을 33절에서 다시 정리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먼저라는 말,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제가 몇 가지 단어를 계속 강조해드렸어요. 너희를 위하여. 자, 지금 마지막에 나오는 말은 먼저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것들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내가 추구해야 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눈이 밝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야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어떤 영토나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하나님의 왕권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행동인가? 아니면 다른 것이나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와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케이스죠. 모세와 다윗이 둘 다 전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책망을 받고 이스라엘의 징계를 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해졌나를 보고 위로를 삼고 자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두 번 시행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모세가 자신의 나라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모세의 인구조사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똑같은 행동이었지만 겉으로 보면 비슷합니다. 우리가 차이를 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당연히 다윗이 왕으로서 인구조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나를 가지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행동은 축복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은 저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나의 눈과도 연결이 되고 나의 우선순위와도 연결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의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사회적인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정의가 실현되도록 실천하는 삶을 말하기 때문에 훨씬 현실적이고 광범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의 법과 사회 정의를 지키고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지키지 않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우리가 범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스피딩. 70마일 그랜드, 80마일 갑니다. 다가는데요. 물론 저도 70마일 이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답이 뭐여야 됩니까? 남들이 다 아는데요. 이거는 잘못된 답이죠. 그냥 갔다 보니 빨리 가십니다.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다 스탑바인 안 쓰니까 나도 그냥 갑니다. 그건 사고 나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법을 안 지키더라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노 이건 선이면 안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이게 소도둑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작은 것에 불순종하는 습관이 형성되면 정말 중요한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작은 법들을 지켜나가고 작은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기도만 열심히 하는데 절대로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협조 안 합니다. 내 욕심만 챙겨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기도문 의문하면 안 하고요. 기도한 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법들도 작은 질서도 철저히 모범적으로 지켜나가야 되고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에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서 이웃과 사회에 부정의가 있을 때는 이것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고쳐나가?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고쳐나갈까 망설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용기 있는 신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십니다. 제가 늘 인용하는 윌리엄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철폐하게 된 것입니다. 은혜받고 예수를 믿은 다음 그는 원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이제 이거를 내가 복귀해야 되겠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법안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번번이 부결됩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하지만 함께했던 동지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계속하자고 합니다. 마지막에 포기하려고 하는 직전까지 왔습니다. 도저히 되는 못하겠다. 희망이 없다 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미국에서 엉뚱하게 변호사를 보내서 아주 희한한 법을 제안해서 노예 운송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버립니다. 그 법은 노예 금지법이 아니라 상선에 대한 수송 금지법이었어요. 불법적인 멀천다이스를 운송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는데 그때는 노예가 물건이었고 상품이었기 때문에 노예도 수송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도 영국의 의원들이 그게 노예를 막는 건지 모르고 다 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와 그 동료들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노예 수송이 현실적으로 금지되는 바람에 영국의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들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고 마지막에는 정말로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제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도움을 보내주신 겁니다.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애를 태우셨을까? 그들의 믿음과 인내를 테스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이 유럽의 노예 제도를 없앤 놀라운 열매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비웃었어요. 왜냐면 윌버포스가 그 얘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웃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내 뜻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이다. 끝까지 기다리셨다가 엉뚱하게 윌리엄 윌버포스의 그 노력을 지켜보고 있던 한 미국의 변호사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은 노예 제도를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건 내가 해서 뭐, 나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체험해야만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에 동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말을 여러분 삶 속에서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부조리가 있는 것을 지켜보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합니까? 자기중심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비전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은요,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이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은 아무리 초라한 것 같아도 아주 고상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은 아무리 고상하게 보여도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그것은 매우 고상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는 아무리 사소한 작은 일이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얻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관심사보다 먼저 우선순위에 둘 때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뭐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디에 보물을 쌓을 것인가. 그리고 더 이상 염려하는 습관을 이제 내려놓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참 만족을 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을 하시면서 염려하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우리가 땅의 보물을 쌓는 것 삶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통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실 것임을 분명히 신뢰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가는 비결을 가르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육신적인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약속하신 다음에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우리의 힘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